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종제 13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사목국 부국장 임근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마음은 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리 마테오도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리로 일하며 나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민통치에 협조하며 돈을 벌었던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받고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자신도 마음속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취급하고 멀리하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마태오도 그런 예수님의 초대가 놀랍고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를 사람들과의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미 그는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을 동족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식사에 초대해 주신 것은 그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죄인으로 따돌림 받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회복하고 싶은 일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식사 자리는 친교를 이루는 자리로 생각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는 소속감을 드러내주고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며 기쁨을 나누는 때로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큰 존경을 받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마태오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은 단지 몸이 아픈 이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알아보시고 돌보십니다. 마태오가 겉으로는 풍족하게 살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사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율법 규정 준수보다 실제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일임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율법의 규정과 의로움의 틀을 넘어서서 죄인을 위한 당신의 사랑의 일을 거침없이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돌보고자 하셨던 것은 자비를 바라던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알고 있지만 그 삶에서 용기 있게 돌아서지 못하고 늘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에게 사랑의 한 줄기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식사 초대는 사실 그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었고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시간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식사 자리 이후로 그의 삶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밥 한 끼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누던 그 시간은 그와 같은 친교와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스러운 삶은 살지 않기로 다짐하게 하고 그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결국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며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의인들과 함께 어울리던 바리사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랑을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하는 진심 어린 자비의 행위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 곧 생명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해준다면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재물,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떠올리며 작지만 큰 사랑의 말과 행동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수도자가 받는 수도명은 수도에 입회한 사람이 과거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새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6세기경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자기 본래 이름의 머리 글자와 같은 성인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갖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초기 수도회에서는 수연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수호 성인의 생애를 쓰게 하면서 그 성인을 보다 철저히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성인들의 삶을 자신들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결심을 갖도록 하였고 그 성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도록 하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기분 나쁜 대화의 시작.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도착해서 앉자마자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더니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품을 내리 몇 번을 해대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 같아선 내 시간도 당신만큼 아까우니 이 시간 환불해달라고 외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 감정을 꼭 참고 애써 태어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그날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단 1%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인사말을 떠올려보고 만났을 때 듬뿍 상대를 반기고 그날 상대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윗머리와 뒷머리의 기준. 아침에 일어나 눌린 머리를 만지다 보면 늘 뒤통수에 있는 가르마가 문제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손으로 대충 방향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이어지는 어딘가쯤 사라지는 경계를 나누는 일은 늘 쉽지가 않다. 경계를 찾아 분리한 후 뜨거나 가라앉은 부분들을 비교해가며 모양을 맞춰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한데 섞여 모호해지는 것들을 천천히 구별해가며 선을 긋는 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구분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 많은 문제는 익숙해진 어느 순간 구분할 수 없어진 것들에서 시작되곤 했다. 며칠을 집중한 채 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사람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밀리는 일과 쌓이는 작업량들, 그것의 경계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흐트러진 뒷머리를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호해지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아침마다 쉽사리 뒤섞였다. 덩어리째로 던져진 빨랫감 같은 생각을 나눠야 했다. 반복되는 하루는 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기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봅니다. 카타니 작곡의 찬미라는 작품, 스탠딩 스톤으로도 제목을 알고 있는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같은 이 작곡 찬미 감상해 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노래를 준비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이죠.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서울의 가톨릭 합창가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순교자 우리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오늘날의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일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은 필수 자원을 놓고 버리는 전쟁터가 아니라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리 공개한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자연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 즉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가 설치된 농지와 삼림 초토화 정책, 수자원 갈등, 원자재의 불평등한 분배는 창조물에 가해진 상처 가운데 하나이며 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며 모든 곳에서 불의와 인권 침해, 불평등과 탐욕이 삼림 파괴와 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로 인한 인간과 생태계의 파괴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환경 정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신앙의 의무라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분기에 핵심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발표한 분기별 성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정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전략은 수준에 발표될 예정이며 자본시장에선 상장 기업의 예상 재무정보 공시를 자율화해 기업 비용을 줄이는 조치가 이미 시행됐습니다. 총리는 다음 분기 핵심 과제로 식료품, 주택, 은행,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키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 금지 해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전력 안정성과 가격 억제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리소스 매니지먼트 액트 법 개정안도 곧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건축자재 사용 기준 도입, 중요 인프라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 간소화, 오클랜드 교통 조직 개편 등도 진행됩니다. 법과 질서 부분에서는 스토킹 처벌법과 도로 무질서 행위 방지법 제정이 예고됐으며 수감자 투표권 금지 및 구금 중인 미결수 대상의 재활 지원 확대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간호사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농촌 지역 응급의료 시범 사업, 소아 보육 규제 개편 등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단 침입 관련 법률을 강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 무단 침입자로부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벌금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이 퇴거 통보서를 발급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단 침입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퇴거 요청을 무시하거나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다시 찾아올 경우 최대 벌금을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했으며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일 인물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름과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벌금을 $500에서 $1,000로 상향합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입법에 앞서 퇴거 통보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보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소매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의 무단 침입 관련 법률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1 긴급 전화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든베이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광 케이블이 끊기면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와 인터넷, 111 긴급전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통신업계는 정부에 긴급전화망 개선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포럼의 폴 브리스렌 대표는 111이 별도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전화망의 일부라며 보다 복합적인 비상 통신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 차량 자동신고, 와이파이 호출 등 다양한 방식의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주도의 현행 콜센터는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적도 있으며 2023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교체 계획을 중단했고 현 정부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스렌 대표는 콜센터를 복합연락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성기반 통신망 도입이 통신 보건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휴대폰에서 직접 위성으로 음성, 문자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브리스렌 대표는 구리 전화선은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지적하며 뉴질랜드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최신 결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 월드라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으며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약 3억 6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월드라인 뉴질랜드 최고 영업 책임자 브루스 프로핏은 책임 핵심 소매 지출은 4월과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넘었으며 6월에 지속적인 소폭 연간 성장으로 인해 최근 종료된 6월 분기는 2025년 초 이후 첫 연간 성장 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핏은 분기별 1.2% 연간 성장률이 2025년 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월드라인의 호텔 및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지출은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슬랜드는 4.3% 감소해 감소율이 더 컸으며 넬슨은 0.5% 감소의 감소율이 미미했습니다. 와이카토 지역은 3.3% 상승했으며 해밀턴에서 열리는 연간 중간 월간 필드데이 행사 전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연간 핵심 소매 지출 성장률은 왕가누이 6.9%, 타라나키 1.4%, 넬슨 4.0% 상승해 가장 높았으며 웰링턴은 1.8%, 오클랜드와 노슬랜드는 0.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코탈리티의 가치지수에 따르면 현재 평균 부동산 가격은 81만 5,389달러입니다. 이는 4월과 5월에 각각 0.1%씩 소폭 하락한 후 6월에 0.2% 상승했습니다. 2022년 1월 최고점 이후 부동산 가격은 16.1%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탈리티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1.1%, 2025년 현재까지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도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6월에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는 가격이 안정적이었지만 더니든에서는 0.2%, 해밀턴 0.3%, 타우랑아와 크라이스처치는 각각 0.6% 상승했습니다. 코탈리티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브스는 이 결과가 시장의 변동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스는 특히 시장에 매물이 과도하게 많아 대부분의 구매자가 서두르지 않고 가격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체된 노동시장도 중요한 요인으로 결국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의 고용 안정성 감소도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도시의 지역에서는 6월 부동산 가격이 혼합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로토루아 0.7%, 기스본 0.2%, 왕가누이 0.1%, 헤스팅스 0.1%로 모두 6월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왕가레이 0.4%, 퍼머스턴 노스 0.5%, 인버카길 0.4%, 퀸즈타운 0.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데이브스는 현재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침체된 노동시장은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월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프 톰슨의 6월 매물 수준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구매자의 선택폭은 여전히 넓습니다. 바프 톰슨의 6월 주택 판매 실적은 엇갈린 신호를 보였습니다. 판매 건수는 5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판매 가격은 비교적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바프 톰슨은 6월에 876채의 주택을 판매했으며 이는 5월 72채보다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29%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판매 실적은 2021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판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5월에 비해 6월에 4% 상승했습니다. 다만 작년 6월보다는 9% 하락한 수치입니다. 중간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해 5월에 92만 8천 달러에서 6월에는 98만 $1,500로 6% 올랐지만 작년 6월에 비해서는 4%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매물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6월 말 기준 바프톰슨이 보유한 매물 수는 5,831건으로 5월보다 4% 줄었지만 2008년 이후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순 대호신부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이 결코 위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서투른 첫걸음을 내딛는 청춘들에게 세상의 잣대와 냉혹하고 현실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상처는 다시 일어설 용기마저도 앗아간다고 합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적 외상으로 생긴 섭식장애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생명과 삶을 지켜낸 한 청춘의 이야기, 자전에세지 꺾어도 그냥 하는 용기의 저자 정혜연 작가를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심리적 외상으로 생긴 섭식장애를 직접 겪고 이겨낸 치유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꺾어도 그냥 하는 용기.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꺾어도 그냥 하는 용기라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있는 정혜연 작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꺾어도 그냥 하는 용기의 작가 정혜연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30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약간 복잡다단하지만 하여튼.
만 28세라고
만
하고
28세.
싶습니다. 만 28세.
네. 본인도 20세와 20대와 30대의 느낌이 좀 다르십니까?
사실 저는 30대란 느낌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근데
있는데.
근데 굳이 28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고는 있는데 이제 30대가 된 걸 실감한 순간이 이런 순간인 거죠. 아, 이런 MZ세대라는 순간. 말이 좀 잘 좀 좋게 들린다든지.
아, MZ세대가 좋게 보인다. 그냥 난 아직 MZ이긴 한데 그렇게 또 MZ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인가요?
아, 좀 그래도 저를 젊게 또 이제 봐주시는 또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또 이제 만 나이를 좀 강조하고 싶다든지
보통은
이럴
때. 나이 먹어서 이제 만 나이 강조하거나 날 젊게 보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나이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부모님 되게 에너지가 되게 넘게 느껴지는데 이제 어떠신지 해서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앞자리가 3이라는 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네,
제 정체성은 아직도 어린 나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 꺾어도 하는 용기라는 에세이가 사실 뭐 좀 섭식장애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뭔가 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과 어떤 20대를 다들 보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20대는 이제 굴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조금 지나고 보면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까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하는 게 제가 책을 쓰지 않았었더라면은 잘 기억이 잊혀진, 나지 않을 것
잊혀진
같아요.
잊혀진 기억.
네, 뭐 잊혀졌다고 하기보단 그렇게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인 거죠. 어린 시절처럼.
그래도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
네, 맞습니다.
변화됐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섭식장애가 뭘까요?
아, 섭식장애는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심리적, 정신적 질병인데요.
네.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은 뭐 과다하게 많이 먹고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사용해서 좀 몸에 있는 걸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섭식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와 좀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다이어트랑 너무 직결되니까 그 병의 경계도 되게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뭐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야 네가 그냥 마음 먹고 좀 먹으면 돼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내가 거부하는 나는 먹고 싶어도 내 몸이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책에도 잠깐 이제 한 줄 정도 적어 놓긴 했는데 누군가 내 뇌를 잡고 이렇게 주무르는 것 같다. 내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때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요.
뭐 아예 안 먹어서 며칠 정도 한번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물은 충분히 마셨고요. 그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도 안 먹고 지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폭식하면 무조건 다 토하시고
이제 아예 먹지 않는 시기도 있었고 그 뒤로 폭식을 하고 나서 다 좀 내보내는 시기도 있었고 구토하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그 내보내는 행위가 되다가 구토 행위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양상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먹을 걸 토해내기 위해서 흔히 그 소독약 있죠. 소독약. 아, 네. 과산화수소를 먹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조금 그냥 아까는 제가 뭐 보통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섭정이 뭐 그렇게 심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하고 또 지속은 얼마큼 됐는지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아 제가 아까 전에도 섭식장애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다이어트랑 되게 밀접해서
그렇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약간은 병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게 되게 무서운 지점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먼 기억으로 돌아가자면은 이미 20살 때 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입맛이 없나 보다. 아니면은 아, 나 뭐 다이어트 좀 열심히 하나 보다. 그 과산화수소 말씀 주셨는데 네. 과산화수소 먹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냥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는 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도 그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충동이라고 그 당시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 뭐 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다이어트가 하나 이슈이긴 하잖아요. 네. 그 이슈 때문에 결국은 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눈을 가린다의 느낌이 이게.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게 그걸 이렇게 인지하는 것보다는.
네.
그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봤는데 여성분들은 자기가 섭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인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경험담들도 많고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런 증상이 병이더라 이렇게 하는 글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괜찮아 보이세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도 이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살찌는 거에 옛날에 그러면 젊었을 때 10대 때 살이 많이 찌셨어요?
아니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섭식장애가 그냥 뭐 섭식장애가 대부분의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 체중이에요. 저체 이제 저체중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몸의 모습을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뚱뚱해 보이고 그런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앞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볼 땐 엄청나게 뚱뚱하게 보는 그런 그림이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많이 쓰여요.
사실 이게 강박이 딱 다가오면 그런 것 같은데 심하셨습니까?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책에는 많이 좀 읽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내가 구토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되게 복잡하게 많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각에 이제 진행 상황이 그냥 살찌면 안 돼라는 생각이 걔도 뭔가 이걸 먹으면 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나중에 무조건 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없도록.
혹시 지금 몸무게는?
지금 몸무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잰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좀 심했을 때는 몸무게는?
근데 그 심했을 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심했을 때 몸무게도 이제 뭐 아예 뭐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앞자리가 4 이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냥 50kg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냥 이건 여쭤보는 건데 지금도 살찌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살이 이제 더 이상 잘 안 찌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쪄도 괜찮다?
그냥 뭐 쪄도 괜찮다? 맞아요. 네.
사실 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저는 뱃살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옷 입을 때 불편하긴 한데 아니 옷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섭식장애 겪었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이 고통스러운 심리적 외상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털어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픈 상처를 굳이 꺼내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쏙 이렇게 유쾌하진 않고 또 이걸 또 그 남한테 알려주는 건 더 몰랐으면 좋겠다는 우리 다 감춰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는 계기, 결심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쟤보다는 내가 낫지에서 제 포지션이 좀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비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위안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SNS 제가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오고 나니까 SNS에 올라온 글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냥 찰칵 찍어서 올리는 것뿐이고
그렇죠.
모든 일상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글들 그리고 포장된 글들 이런 것들이 진짜 나만 힘든 것 같고 가수 딘도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에서 가사에서 아, 나만 문제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그런 것 같고 아는 게 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거는 저처럼 이제 섭식장애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적은 솔직한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꼭 완전히 그분들이 회복된 이야기만 올리지 않아도 나랑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많이 안심이 됐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도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회복 과정에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이런 섭식장애에 대한 정보는 SNS나 유튜브에도 많이 네. 올라와 있고 빠르게 정보도 습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저만의 속도로 성찰하면서 나만의 문제를 생각해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알고리즘에 이끌린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조용하게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면 책이라는 수단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만 이런 관점에서 고립에서 아 누구나의 개념은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 너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상에 있는 사람이면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구나 라고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구나 라고 하면 좀 힘이 많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변하는 시점이어서
아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을 썼던 이유가 책을 썼던 이유가 바로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힘을 내.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자전이스지 꺾어도 그냥 하는 용기의 저자 정혜연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 보게 되면 K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심리적 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읽다 보면 이제 섭식장애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흔히 가스라이트는 당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지각하지 못하는데 돌아보면 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그걸 또 인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것도 제가 회복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하면서 아 그때 나한테 그런 일이 내가 이렇게 섭식 문제로 섭식장애를 겪으면서 고생하는데 영향을 미쳤겠구나라고 아주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20살이고 대학교도 안 가보고 딱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시에 장에 나갔는데 항상 제 탓을 하고 제가 뭔가 실수하면은 굉장히 심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반복되니까 제가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의견으로 설득되지 않으면은 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냐. 너 어려서 그런다. 너 몰라서 그런다. 근데 내가 너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끔 아 저런 사람들처럼 느슨하게 시험 공부하면은 또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립 그리고 제 탓 그리고 저한테서 자기 확신을 많이 뺏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기 확신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심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저 말고 인스타그램에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를 꽤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DM도 되게 살갑게 보내고 되게 예의를 갖춰 대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귀인을 좀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외모적으로 그들과 차이가 나니까 내가 저 인플루언서들 혹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뻤으면은 날씬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못대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좀 그런 연결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K를 좋아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저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 좋아하는 마음도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 가면 갈수록,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았을 텐데, 내가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작용됐을 때,
그
스스로가 이제,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내가 계속 자극을 받는 시점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상대방이, 어떤 그런 마음을 또 이용해 해서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나는 그거에 상처를 받는 거고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만일에 좀 그 시절의 나에게 내가 아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조금 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콕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사실 이게 요새 뭐 보게 되면 사실 내 자존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면 사실 물음표가 듭니다. 왜냐면 자존감은 없으면서 그 자만심 내지 자신감만 있어서 근데 그 두 가지는 타인을 통해서 충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존감은 솔직히 말해서 타인이 건들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았을까 참 그 또 K라는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후에 그로부터 받았던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그게 외상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 어렸을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재난이나 재해를 겪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외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처럼 이제 개인적인 일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괴로운지도 몰랐고 그 일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힐 거란 것도 몰랐고 섭식장애랑 연결될 거라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섭식장애로 힘들어지고 치료 과정에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차마 그때 공부하라고 물심양면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는 좀 못 꺼내고 섭식장애 얘기만 꺼냈는데 부모님은 섭식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은 좀 빨리 마음을 달래고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 스스로에게 뭐랄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탓하면 물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치면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10대에서는 뭐 일단 보호받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자립까지는 아니지만 내 혼자 한 자리를 서야 되는 위치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는 존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로 변화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뭐 하필이면 그 K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가 딱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본인뿐만 아니라 그 초년생이 겪게 되는 약간 그런 부당한 대우들 또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혹시 본인이 부당하게 받았던 대우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K 얘기에서 넘어가서 다른 좀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은, 제가 첫 취업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책에서도 나오는 그 1대1 PT샵이었어요. 거기에 되게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되게 부당했어요. 너무 오래 일하고 임금은 그 센터의 규정에 따르자면은 너무 센터의 위주, 그 고용주에게 맞춰진 그런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의 계약 자체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당한데 따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6년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을 그만둔 데다가 섭식장애가 제일 심각했던 시기라 가지고, 아,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되게 외모로 좀 부족하니까, 그런 계속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탓을 할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당한 걸 부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아 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계속 자기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끙끙 앓기만 했었던 시절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얘기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그 드리면, 사실 이게 그 공무원이나 아니 뭐 여기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다 하니까, 그거를 시험 준비하게 되면 이제 사실 그거 놓는 게 좀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공부한 게 아까워서, 안 그러면 이제 아 하나만 더 맞았으면 됐는데, 이런 놓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아, 놓게 된 계기는 그냥 제가 소식장애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놓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공무원 시험 손에서 놓기가 힘든 게, 거기에 제가 쏟은 시간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내가 한 급만 더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의 경우에는 스무 살 때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저는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 안 되면 끝나, 나는 망한 거야, 이제 20대 초반에 할 법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 내가 이거 해서 끝장을 봐야지, 안 그러면 나는 이도 저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졸업장도 있고 자격증이라도 있고 이런 경력도 있고 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패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좀,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한 번만 더 해봐, 그래, 아, 그래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왜 경찰 공무원을 바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 정말 천직이신 분이었어요.
아, 아버님이 경찰이셨어요?
네.
아.
30년 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정말로 좋아하셨고 그 일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했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으면서 대학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가 순경 시험에 붙으면은 아빠가 더 이상 너를 터치하지 않을게, 너 맘대로 살아, 이런 약속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게 나쁘지 않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스무 살이 되기도 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내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못했고,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한들 내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세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한 해 좀 지날 때마다 포기하긴 더 어려워지고 이제 다른 일은 나가서 못할 것 같고 나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물쭈물 6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호기롭게 접근했다가
네.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아, 내가 도망갈 길이 없다. 왠지 사실 이 공부, 물론 석출 장애 때문에 그 공부를 그만두긴 했으나, 엄밀히 봤을 때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나로서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딱 그 마음 상태에서 딱 그만두시고, 그리고 거기 나타난 그 마음 상태에서 누군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해도 거기서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벌써 나는 내 마음속 깊이 패배자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건드려봤자 내가 더 떨어질 뿐이지 올라가지는 못하는,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있는지도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거기 안에서 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더 심한, 뭐 형벌이라면 형벌이고 아픔이면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로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인 상태를 지각하고 회복하려고 뭔가 보였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뭘까요?
사실 되게 거창한 거 없고 별건 아니긴 한데요. 제가 그 PT샵에 있다가는 결국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퇴사를 했어요. 근데 퇴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때처럼 이제 새벽까지 먹고 토하고 또 새벽 3시에 제가 밖에 나가서 막 뛰었거든요. 시간이 늦어도.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 잠을 못 잤어요.
잠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오전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도 못 잤고 이제 내 모습은 너무 별로여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아르바이트를 가기가 싫어서 피곤한 것보다도 이렇게 팅팅 부은 모습을 하고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간다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터덜터덜 가는 길에 해가 좀 딱 뜨더라고요.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뜨는 걸 보면서 아 어쩔 수 없이 해가 뜨는구나. 내가 안 가고 싶다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안 뜨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알바 갈 거, 어차피 해 뜰 거, 어차피 살아야 될 거라면은 좀 더 괜찮게 살아야겠다.
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내가 다른 관점으로 치환된. 근데 난 갑자기 궁금하긴 한데 그 경찰 공무원 공부하다가 섭취장애 때문에 그만뒀는데 왜 하필이면 잡은 그 뭐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이죠. 왜 PT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더 날씬해질 것 같아서.
아, 그것도 또 그거에 연결.
그거에만 생각이 몰두돼 있으니까 아. 일부러 또 이제 PT샵으로.
아, 왜냐면 저는 석식장애라고 하면 분명 기운이 없었을 텐데 뭐 때문에 PT를 굳이 하냐 했더니 그게 또 그 생각의 연장선상이었어. 아. 아. 진짜 딱 쏠리면 진짜 딴 걸 전혀 못 보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몸이 그러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책에 보면 이제 이 그 문장이 나와요. 괜찮아지는 과정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무슨 말인지 얼추는 알겠어요.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저도 사실 섭식장애라는 병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들도 하고 이런 병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게 되게 머릿속에서 물음표 똑똑똑똑 찍혀있듯이 떠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어쩌다가 누군가 블로그에다가 섭식장애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양상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아 내가 섭식장애라는 걸 겪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게 원인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는 질병이구나 하면서 섭식장애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원인이 있고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린 것도 뭐 의지적으로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치료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느낌표를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서피숙장애가 요새 뭐 유튜브 보면 거식증하고 네. 같은 의미로 쓰이나요?
섭식장애에는 이제 신경성 거식증도 있고 폭식증도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예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통제하는 거는 거식증이라고 부르고 이제 폭식증의 경우에는 먹고 그런 제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를 폭식증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모델 같은 경우 많이 뭐 그 걸린다고 얘기하긴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심리적하고 그 이런 섭식장애 증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렵고 복합적이지만 크게 두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랑 강아지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하자면 책 읽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일단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 게 뚜렷해져서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시기적절하게 미술치료 하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미술치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들여다보니까 음식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감정적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음을 알아가고 좀 감정, 식단 이렇게 함께 있어서 내가 어떤 감정 느끼면은 어떤 모습으로 섭식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가면서 점점 감정적 허기를 식사로 달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첫째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네.
그것부터 시작했고 그 책은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도 있고
네.
반려견도
네 맞아요.
원래 키우셨어요?
딱 제가 20살 때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오신 강아지였는데 되게 귀여워요. 골든 리트리버거든요.
근데 클 텐데.
그 친구가 그래서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것도 있어요.
집이 크신가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마당이 있었었어가지고 마당에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이렇게 오면서는 그냥 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거의 사람 크기인데. 어떻게 근데 사실 골든 리트리버는 약간 감정적 그 강아지들 중에 되게 케어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알려지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사실 골든 리트리버가 아니었더라도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이 되게 보호자한테 비판단적이잖아요. 네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제가 책에 쓴 제 모습들이 사실 제가 봐도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형견 보호자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강아지랑 있으면 강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줘야 되고 나가야
그렇죠.
되고 저녁 때 또 시간 맞춰서 밥 줘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렇죠.
게다가 저희 집 강아지는 실외에 배변만 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절대 안에는 배변을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뭐 어느 부분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규칙적인 생활도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규수조 생활해도 도움이 되긴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클 텐데 그 개가 이게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아이를 키워 아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인 의식이 확실히 책임감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받고 싶었던 것들을 그 친구한테 제가 주면서 많이 치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었던 애정이나 사랑을 그 친구한테 제가 쏟아주면서 그게 저한테 대리만족 같은 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보는 작업을 좀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다른 존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외상적 심리적 외상이나 섭식장애 증거를 좀 이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사실 이걸 반대말로 하게 되면 결국은 고립인 것 같아요. 고립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걸 쌓이면 난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심 있겠어? 하면 점점 좀 나를 밀쳐내는 것 같고 도리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내가 또 다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의미로서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식단일기라는 것도 쓰셨다고 하는데 그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런 것도 자각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어떤 감정일 때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하루 이틀 내에 폭식을 와장창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번 이제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다가 보니까 아 이런 패턴이 나한테 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자 입장으로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 제 마음 상태를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현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게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감정 굉장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한번 물어보죠. 내가 아 여기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원래는 체중계에 하루에 10번 정도 올라갔었어요. 심할 때는요.
아이고.
외출을 못하고 이제 아이고. 내가 몇 키로인지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아이고.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었던 기간도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소파 밑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체중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내가 체중계를 있다는 걸 까먹을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되게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와,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벗어난 시점을 발견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고 지금 요새 부모님하고는 어떻습니까?
아 부모님이랑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아버지는 독립 네가 경찰 공무원 되면 독립시켜준다고 했는데
아 근데 다른 일로 독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했거든요. 아~ 작년에.
아, 그 와중에?
그 와중에라고 하기에는 이제 책 쓰기 전에 이미 괜찮으니까 책을 쓴 거고
네.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아빠는 다른 이유로 저를 독립시키시게 된 거죠. 근데 좀 후련해 하시네요.
아. 결국은 관계가 낫게 했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개와 이제 꼭 개는 아니지만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누군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좀 온전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도 있으시고 그걸 좀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본인은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많이 벗어난 거네요. 만일에 지금 본인이 초반에 그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그 느꼈던 그런 부분을 분명히 또 똑같이 또 느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좀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각자의 아픔을 제가 잘 모르니까 뭔가 조언 아닌 뭔가 말을 건넨다는 게 감히 싶기도 하고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위로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방황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위로도 됐고 공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처받고 있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허수로 아픈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 더 많이 얻고 있는 중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꺾어도 그냥 잘 말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분명 행복도 훌쩍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책 제목처럼 그 꺾어도 또 용기를 가지고 지낸다는 것 그리고 아픔이 있어야지만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은 아니라는 것. 누가 내 옆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 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정혜연 작가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은 늘 두렵고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첫 걸음이 있었기에 조금씩 단단해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서투른 첫 걸음을 조금 더 기다려주는 따뜻한 배려와 응원이 있다면 첫 걸음이 쉽지 않아 움츠렸던 마음은 다시 걸어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애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고시마 현 토카라 열도에서 소규모 지진이 1000회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은 필수 자원을 놓고 버리는 전쟁터가 아니라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리 공개한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자연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 즉 협상 카드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례가 설치된 농지와 삼림 초토화 정책, 수자원 갈등, 원자재의 불평등한 분배는 창조물에 가해진 상처 가운데 하나이며 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우리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며 모든 곳에서 불의와 인권 침해, 불평등과 탐욕이 산림 파괴와 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로 인한 인간과 생태계의 파괴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환경 정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신앙의 의무라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 분기 핵심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발표한 분기별 성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정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전략은 수준에 발표할 예정이며 자본시장에선 상장 기업의 예상 재무정보 공시를 자율화해 기업 비용을 줄이는 조치가 이미 시행됐습니다. 총리는 다음 분기 핵심 과제로 식료품, 주택, 은행,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많은 키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스, 탐사금제 해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전력 안정성과 가격 억제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리소스 매니지먼트 액트법 개정안도 곧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건축자재 사용 기준 도입, 중요 인프라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 간소화, 오클랜드 교통 조직 개편 등도 진행됩니다. 법과 질서 부분에서는 스토킹 처벌법과 도로 무질서 행위 방지법 개정이 예고됐으며 수감자 투표권 금지 및 구금 중인 미결수 대상의 재활 지원 확대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간호사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농촌 지역 응급의료 시범 사업, 소아보육 규제 개편 등 공공 서비스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단침입 관련 법률을 강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무단침입자로부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벌금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이 퇴거 통보서를 발급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단침입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퇴거 요청을 무시하거나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다시 찾아올 경우 최대 벌금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일 인물에게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이름과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벌금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합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입법에 앞서 퇴거 통보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보서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소매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의 무단 침입 관련 법률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최신 결제 데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 월드라인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으며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3억 6천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월드라인 뉴질랜드 최고 영업 책임자 브루스 프로핏은 핵심 소매 지출은 4월과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넘어섰으며 6월에 지속적인 소폭 연간 성장으로 인해 최근 종료된 6월 분기는 2025년 초 이후 첫 연간 성장 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핏은 분기별 1.2%의 연간 성장률이 2025년 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월드라인의 호텔 및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지출은 지난해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슬랜드는 4.3% 감소해 감소율이 더 컸으며 넬슨은 0.5%에서 감소율이 미미했습니다. 와이카토 지역은 3.3%, 해밀턴에서 열리는 연간 중간 월간 필드데이 행사 전후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6월 연간 핵심 소매 지출 성장률은 왕관의 6.9%, 타라나키 4.1%, 넬슨 4.0% 상승해 가장 높았으며 웰링턴 1.8%,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0.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으며 6월에는 소폭 상승해 4월과 5월의 하락세를 일부 되돌렸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 코탈리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중간 가격은 0.2% 상승해 $125,3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정점 대비 여전히 16% 이상 낮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로는 0.7%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탈리티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브스는 매물 과잉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취약한 고용시장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인 실직뿐만 아니라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 역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여전히 시장 진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자들도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소규모 투자자들 즉 첫 번째나 두 번째 임대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다시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브스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시장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5년에는 중간주택 가격이 2에서 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7월 9일 수요일 예정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에서 동결이 예상되지만 이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기존 대출자들이 더 낮은 고정금리로 재조정하면서 경제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는 상승 요인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하락 요인도 존재하는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바프 톰슨의 6월 매물 수준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구매자의 선택 폭은 여전히 넓습니다. 바프 톰슨의 6월 주택 판매 실적은 엇갈린 신호를 보였습니다. 판매 건수는 5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판매 가격은 비교적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바프 톰슨은 6월에 876채의 주택을 판매했으며 이는 5월 1,072채보다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29%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판매 실적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판매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5월에 185,751달러에서 6월에는 113,835달러로 45,084달러인 4% 상승했습니다. 다만 작년 6월보다는 15,501달러인 9% 하락한 수치입니다. 중간 판매 가격 역시 상승해 5월에 928,000달러에서 6월에는 981,500달러로 53,000달러 6% 올랐지만 작년 6월에 비해서는 38,500달러인 4%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물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6월 말 기준 바프 톰슨이 보유한 매물 수는 5,831건으로 5월보다 4% 줄었지만 2008년 이후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현재 매물량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구매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시장 감독기관은 법정소송 비용으로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시장 감독 기능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한 성과 기대치 보고에서 2024년, 2025년 회계연도의 성과 목표를 제시한 금융시장청 Financial Market Authority는 지난해 법적 소송 기금을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회계연도의 법적 비용은 예산 500만 달러 대비 약 67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2023-24 회계연도의 미사용 예비금으로 초과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회계 연도에는 이미 압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초과 지출을 충당할 예비금이 없을 것이며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부족은 기존 사건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의 추가 자금 확보 또는 기존 예산 내 소송 활동 최우선 순위화 등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청 보고서는 전년도 731만 달러에 비해 175만 달러로 급감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IRD 검사관이 해외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국경에서 체포될까 봐 귀국을 꺼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대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해외 거주자에 대한 학생 대출 이자율이 3.9%에서 4.9%로 인상됐고 연체 이자율은 모든 차용자에게 8.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무 변호사 데이브스 아난스는 이러한 정책이 기술 인력의 귀국을 막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에서 10년 넘게 거주 중인 한 파일럿은 약 17만 달러의 학생 대출을 떠안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자로 불어난 금액입니다. 2014년 훈련을 마친 그는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호주로 건너갔고 이후 6년간 상업용 비행사로 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업이 마비되자 창고 일자리로 전전했고 이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지역 항공사에서 다시 비행 중이지만 불확실한 고용시장과 끝없이 늘어나는 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20년간 거주 중인 여성은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귀국하고 싶었지만 국경에서 체포될까 두려워 오지 못했습니다. 약 15,000달러였던 그녀의 대출금은 벌금과 이자로 인해 7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IRD로부터 법적 조치를 경고받기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보고 싶을 뿐인데 이 제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데이브 아나스의 도움으로 벌금이 면제돼 현재는 원금과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111 긴급 전화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든베이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광 케이블이 끊기면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와 인터넷 111 긴급전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통신업계는 정부의 긴급전화망 개선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포럼의 폴 브리스덴 대표는 111이 별도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전화망의 일부라며 보다 복합적인 비상통신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자, 차량 자동신고, 와이파이 호출 등 다양한 방식의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주도의 현행 콜센터는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적도 있으며 2023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교체 계획을 중단했고 현 정부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스런 대표는 콜센터를 복합연락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성기반 통신망 도입이 통신 보건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휴대폰에서 직접 위성으로 음성, 문자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브리스런 대표는 구리전화선은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뉴질랜드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규슈, 가구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하순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3일 1천 회를 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도카라 열대 해역에서는 오후 4시 13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뜻한다고 교도 통신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쓰나미, 지진 해일 우려는 없으며 진원 깊이는 20km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 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자위대 파견 요청과 물적 피해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진은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코세키지마에서도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이 느낌이나 주변 물질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진도의 최고 수치는 7입니다. 진도 6 약은 서 있기 곤란하고 벽 타일, 창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진도 6 약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지진과 같은 지진 관측 체계가 완성된 199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남유럽의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중해의 수온은 6월 기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3일 현지 시간 전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분석한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중해 해수면 평균 온도는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섭씨 26.04도를 기록했습니다. 1991년에서 2020년의 6월 평균 평년치보다 약 2도 높습니다. 코르시카, 리옹만, 스페인 동쪽 발레아레스 제도 인근에서는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온이 측정됐습니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한 측정 부표는 6월 기준 사상 최고인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온도는 이후 계속 상승해 이달 1일엔 30.99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폭염은 지중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다비데 파란다 기후학자는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례적, 전무후무, 무섭다는 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상도의 색상 코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평균보다 3도 이상은 빨강, 4도 이상은 보라, 5도 이상은 검은색을 사용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정점을 찍은 이후 당분간은 지중해 수온이 다소 떨어지겠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수온은 지난해 여름 코르시카 해안 인근에서 약 31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위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3일 현지 시간 미 연방위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을 다시 넘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과 경제 통상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협력이 가능한 선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초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외교 안보까지 포괄하는 협력 논의에는 보다 긴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8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1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5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레고 크로바네입니다. 레고 브릭 조립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조립 실력을 발휘해 레고 조립의 재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요 없으며 5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45분까지 그랜 이든 라이브러리 12-32 그랜드 로드 그랜 이든에서 있습니다. 무려 마오리 말하기 끌어봤냅니다. 다양한 수준의 유창음을 지닌 테레오 마오리 사용자들과 함께 마오리어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간식, 다과, 게임도 제공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켈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한국책 독서모임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독자들과 최근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추천 도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버켄헤드 라이브러리 204 히네모아 스트리트 버켄헤드에서 있습니다. 한국책 도서모임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겨운 한국어로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90 벤틀리 에버뉴 그랜필드에서 있습니다. 리듬 앤드 스토리 타임 그린필드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그린필드 도서관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 노래, 춤, 동요, 이야기와 거품놀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그린필드 라이브러리 90 벤틀리 에버뉴 그린필드에서 있습니다. 가족들의 재미를 위한 게임 등의 안내입니다. 웃음과 협동 그리고 친근한 경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임온. 게임온은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그리고 7월 15일 화요일 3시 반에서 5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를 위한 1대1 무료 지원 그린 하이탄입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코치는 온라인으로 친구 연결, 사진 보내기, 청구서 지불, 온라인 쇼핑, 이메일 관리, 스마트폰 사용 등의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12 그린 하이트로드 오픈랜드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